예, 목요일 새벽 말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아침에 이 컴퓨터 두 대 중에 하나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찬송과 화면하고 그 다음에 말씀 화면이 보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즉 허단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는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노순 집사님 모친상이 생겨서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바로 문상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왜 새벽에 출발하느냐? 그쪽이 인천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멀어서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준비해서 바로 다녀올 예정이니까 다녀오는 길과 그리고 그 가정의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또 이런 장례식 절차를 통해서 또 예수 믿는 가족들이 생길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 어제 그 말씀 기억나시죠? 지금 상황은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 말은 단순하게 뭐 사무엘이 안 왔는데 예배를 그냥 드려버렸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일인데 자기의 일처럼 사울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일이니까 이게 조바심이 나고 자기의 길흉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초점이 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막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자, 요 차이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이거 말씀해 보면 이제 백성들 다 도망가 버리고 몇만 명 단위로 이제 탈영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국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병사가 몇 명 남았는지를 세요. 여러분, 사울은 이순신이 아닙니다. 신에게 며칠이 남았으니 그런 식의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죠.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고요. 끝에 가면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게으르거나 바보라거나 용기 없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걸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이제 요나단이 처음으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고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성경 기록된 첫 마디가 뭐냐? 건너가자. 근데 사울은 그 사울의 말이 처음 기록됐을 때 뭐라고 되었냐면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차들 다니다가 나귀 차들 다니다가 돌아가자. 그런데 요나단은 처음 기록된 말이 건너가자예요. 어디로 건너가느냐? 협곡 건너편에 있는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에게 건너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과 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말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에게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건너가는데요. 자, 이전에 보면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그리고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다. 아히야가 누구냐? 엘리의 증손, 실패한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을 하고 있는 손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읽으면 있는가 보다 싶죠. 그런데 에봇을 입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에봇을 입고 사사시대 백성이 뭘 했냐면은 점을 쳤습니다. 여러분, 점의 뜻이 뭐죠? 여러분, 점이란 게요, 무당한테 가가 아니면 가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걸 받고, 아니요. 근본적인 문제는 점은 뭐냐면 길흉을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는데 이게 잘 되는지 못 되는지를 물어보고, 그럼 왜 안 되노? 그러면 잘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또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에봇을 입고 자기들이 하는 일에 길흉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있잖아요. 근데 왜 사무엘에게 안 묻느냐고요? 하나님에게 왜 안 묻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인 거예요, 자기 일. 자기 일, 내가 왕으로서 이것을 내가 이기느냐 마느냐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가면 사울이 뭘 합니까? 죽은 사무엘을 그 귀신을 불러내요. 여러분, 점을 치는 그 마음이 너무 인간적인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사울은 사무엘에게 물었어야 돼. 아니,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되고 회개하면 되는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는 의기, 이제 그 전장의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바위 이름이 나오죠. 보세스, 세네, 믹마스, 게바. 게바는 이스라엘 진영이고 믹마스는 이제 북쪽의 골짜기 건너편의 블레셋 군영입니다. 아주 이렇게 가파른 곳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자,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 위하여 일하실까 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 무기를 든 소년이란 말이 금방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요. 뒤에 가면 그 13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인 1조인 겁니다. 앞에 가는 이제 계급이 높은 사람이 적을 치면 넘어지잖아요. 아니 안 찔러도 이렇게 뭐 뒤로 엎어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면 뒤에 따라오는 부하가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투가 진행된 겁니다. 2인 1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데 문제는 여러분 같으면요, 이 골짜기 건너편에 적이 있으면 그걸 기어 올라가겠습니까? 빙 둘러가지. 전략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저 같아도 그 힘들게 올라가가지고 아니 올라오는 게 뻔히 보이는데 위에 놈이 유리해요? 밑에 있는 놈이 유리해요? 당연히 위에 있는 놈이 유리한 겁니다. 전략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하느냐, 위에서 우리 보고 올라오라. 밑에 보면 12절에 나오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그 말을 듣고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로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인 것이다.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런데 보여줄 것이 있다. 요 말은요, 원래 번역을 따라가면 너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위협인 겁니다.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다. 그만큼 가파른 곳이었기 때문에요. 올라오다가 요래 보다가요, 톡 때리면 끝이에요. 아니면 돌만 던져 맞춰도 이거는 떨어져 죽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상한 상황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올라갔더니 13절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소 두 마리가 반나절 동안, 그러니까 오전에 시작해서 이제 정오까지 갈아낼 수 있는 그 땅, 생각보다 큰 땅은 아니죠. 작은 땅인데 그 안에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 됩니다.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들어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다.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다. 땅도 진동하였다.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자, 뭐 생중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멀리서 보고 우리가 지고 있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그 땅이 평평해가지고요, 훤히 보이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곳인데 이게 이제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묘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20명가량 쳐주겠다. 근데 몇 명이 남은 데 엄청난 숫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는,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의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는 그 믿음으로 간 것이죠. 시작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작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나단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쳐다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앞에 놓은 이제 에봇 입혀놓고 점을 치는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가 뭐냐?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자, 요 차이를 항상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표징을 타주고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파수꾼이 봅니다. 뭔가 일이 생긴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런데 점호해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따라 나갔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18절 또 사울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19절에 가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커지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그러니까 궤를 갖다 놓고 기도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물어봐라. 되겠나 안 되겠나.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되게 이상한 일인 게, 여러분만 만일 아버지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소동이 일어나는데 자기 애들로 넘어오는 소동이 아니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없어, 부하가 없어, 그럼 분명히 싸움이 붙은 거잖아요. 그러면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가야 돼요. 근데 안 나가. 불러가지고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은 사울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요. 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궤를 갖다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신실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이제 와서 사무엘에게 미안하다, 잘못됐다,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께 물으려는 그런 근본적인 하나님의 전쟁을 수용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이 짓을 왜 하느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길흉을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걸 한 세 번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길흉, 자기의 길흉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상황이 급하게 되는 걸 알게 되니까 네 손을 거둬라, 기도하지 마라, 안 된다, 출발시킵니다. 그리고 20절 사울과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다. 여기 이제 그 적들이 서로를 친다, 요거는요 하나님께서 앞에 큰 떨림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수행했을 때 적들이 자기들끼리 치는 일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거 뒤에 말씀하죠. 기억 나실 겁니다. 그런데 왜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치느냐? 이건 무기가 다르잖아요. 블레셋은 철기입니다. 철기가 청동기가 딱 부딪혀버리면요. 아니 청동 칼도 없어. 전부 다 그 몽둥이 들고 이런 거 나오고 돌빼기 들고 나왔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무기를 가진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치명적인 그런 충격을 받게 합니다. 근데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다. 근데 그들이 돌이켜, 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은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앞에 보면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에 보면요. 이 요나단과 무기 들던 자가 딱 올라갈 때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수문동 구멍에서 나온다. 자,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면 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한 히브리 사람이라고 두 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변절자, 여기 나온 말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는 히브리 사람이 뭐냐면 자기가 이 전쟁이 지게 생겼으니까 용병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어먹은 사람인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그쪽 군사가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임진왜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깔보는 말인 거예요. 변절자들, 불리하면 도망가 버리고 배반하는 이 나쁜 놈들, 저런 놈들, 이런 식의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니까 그들이 블레셋 용봉으로 도망갔다가 반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도망갔던 놈들도 다 돌아와가지고 합세하게 됩니다. 23절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서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기엔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이 있는 것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전쟁은 분명히 2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느냐? 지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왕은 왕인데 다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도자든 뭐 신자든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물론 초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흉을 묻는 거, 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종교의 수준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준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왜 나는 지금 안 도와주시지? 나는 왜 이래? 이런 식의 수준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을 딛고 서야 되는 거죠. 성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왕이잖아요. 또 여러분은 뭐 예수가 1, 2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기도 제목도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주여 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실은 그 속은 뭐냐? 길흉을 묻는 거잖아요. 이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함부로 제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잘 되겠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어떤 것이 어디까지인지, 또 기도하는 신자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저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거울처럼 비춰보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과연 나의 길흉만을 기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고 길을 인도해달라, 자 그런 기도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이건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는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여기 나오는 사울이나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바보 같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이들이 신앙이 없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분별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울 입장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사울이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냥 가볍게 읽을 때는 그냥 뒤통수한테 때리고 싶은 바보 같은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왕이라면 자기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나는 왕으로 책임감이 있으니까. 내가 그럼 이 나라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앞서면, 왕으로서의 내가 하는 일에 길흉에 관심이 딱 가버리면요, 이 마음이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사 막 들이부르고 내가 다 해버리고 막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라의 일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 일이고 이거 안 되면 큰일 나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분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길흉을 묻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일에 충성하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길흉을 묻고 계속 그것만 묻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또 길도 열어주시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길흉을 묻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충성하겠다라는 기도를 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건축하는 모든 일들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 따라서 꼼꼼하게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과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뉴스 들으시겠지만은 특히 튀르키예 인명구호하는 것과 이제는 복구까지 뭐 몇 년이 걸리겠지만은 너무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